사무엘상 14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딥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개바 앞에 일어섰더라. 우리가 오늘부터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앞부분에서 이제 13장까지 말씀을 보았죠. 13장 내용은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뒤에 행했던 두 번째 전투, 두 번째 전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4장도 전쟁인데요. 14장은 사실은 뭐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 사이에 특별하게 이름 붙여진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만약 이름을 붙인다면 사무엘상 14장은 요나단 전쟁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고 싶습니다. 사실 현실만 놓고 보면 13장과 14장은 붙어있는 내용이어서 13장부터 전개되었던 전쟁이 14장에 가서 종결이 되거든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13장은 사울을 중심으로 이 사건을 전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14장, 지금 읽은 14장은 요나단을 중심으로 전개하고 있는데 13장과 14장이 정확하게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 앞에 나왔던 내용과 14장 앞에 나왔던 내용이 서로 맞물려요. 그러면서 동시에 대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이렇게 했는데 반면 요나단은 이렇게 했다. 사울은 이렇게 죄를 저질렀는데 반면 요나단은 이렇게 믿음으로 행동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4장을 조금 더 재미있게 보려면 그리고 조금 더 정확하게 보려면 13장에 나왔던 내용들을 좀 생각하면서 보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아마 잘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지만 집에 가시면 성경을 한번 쭉 보세요. 그럼 13장은 1절부터 7절까지에서 전쟁이 발발하는 상황이 나오고요. 그 뒤에 사울이 불순종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사무엘과 사울 사이 대화가 나오면서 사무엘이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모양으로 쪼그라들었는지를 맨 마지막에 설명하는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읽은 이 1절부터 5절도 마찬가지예요. 13장 1절부터 7절 맨 앞에 나왔던 부분과 비슷해서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앞장이었던 13장 1절부터 7절까지 상황을 보시면 그때도 참 묘하게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하면서 전쟁이 시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이 갖춰지고 블레셋 진영이 갖춰지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패색이 짙으니까 다 흩어져서 도망치는 내용. 이게 전쟁이 시작된 모양이었거든요. 자, 그럼 오늘 1절부터 5절 사이에서는 이 전쟁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또 어떤 현실에서 있었는가를 이제 보려고 해요. 먼저 이 1절에 보시면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사실 현실이 어떠한지를 13장 끝부분이 잘 기록하고 있죠. 이스라엘은 불리하고요. 블레셋은 굉장히 강성한 그런 현실이었습니다. 그 상황은 아무것도 안 변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도망치고 있고 그리고 남아있는 백성들 600명은 다 부들부들 떨고 있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1절에 보면 요나단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요나단의 생각이 나와요. 1절 보세요.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딱 두 명 등장하죠. 왕자 요나단, 요나단이 무기를 들고 있던 소년. 여기서 소년이라고 했지만 뭐 10살, 7살 이런 건 아닙니다. 청년이었을 거예요. 전쟁터에 나와서 싸울 수 있었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다. 이게 처음 출발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 일을 꾸미고 일을 전개하기 시작했는가 아주 간단해요. 왕자 요나단이 전쟁을 감행할 그런 계획을 세웁니다. 아직은 실제로 한 것은 아니고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단계입니다. 이 모습이 이제 쭉 나왔죠. 그래서 이 모습을 보면 아주 특징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몇 명이 등장하나요? 딱 두 명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놓고 보면 딱 두 명만 등장해요. 요나단이 우리가 했을 때 우리라고 하는 말은 20명도 아니고 200명도 아니에요. 너랑 나 딱 둘이서. 그러면 요나단이 갖고 있었던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어제까지 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죠. 블레셋은 철제 무기를 갖고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그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다른 백성들은 아예 무기를 갖고 오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기를 들고 다니는 소년, 이 사람은 이제 전쟁터에서 비서 정도로 이렇게 역할하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이 청년은. 근데 이 무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무기에 비하면 별볼일 없는 그런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숫자는 고작 2명, 무기도 그냥 청동기 무기에 불과한 그런 무기, 이걸 들고서는 우리가 저쪽 군대로 넘어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숫자가 나왔었죠. 요나단이 건너편 블레셋 세계로 가자 이렇게 했을 때 건너편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은 도대체 몇 명인가? 병거만 1만, 마병이 6천, 그리고 모여들었던 군인들은 해안가의 모래처럼 수많아서 헤아릴 수도 없는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구약성경을 보면 굉장히 대단한 전쟁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아주 유명한 전쟁이 있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죠. 이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가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을 할 때에 미디안 사람들이 13만 5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3만 5천 명과 300명이 전쟁을 한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숫자를 계산하면 얼마냐면 1당 450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450명과 맞대어 싸운 거예요. 그게 기드온과 300용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대단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떠하냐? 지금은 어떠하냐? 요나단과 무게 들든 소년 두 사람이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몇만 명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적진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은 참 일어나기 어려운, 생각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현실만 놓고 보면 건너가자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가서 죽자 이거랑 똑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모습이에요. 또 요나단이 이 계획을 하면서 아버지한테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아버지에게 아뢰지 않았다. 왜 아버지에게 아뢰지 않았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아이들이 무언가를 하면서 자녀가 무언가를 행하면서 아버지에게 아뢰지 않을 때는 아버지랑 생각이 다를 때죠. 아버지가 반대할 테니까. 뭐 성장할 때는 뭔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할 때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하곤 하지만 지금 뭐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 않았던 이유는 사울왕은 반대를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아뢰지 않고 그냥 혼자 행동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앞부분에도 보면 요나단이 이미 블레셋과 전쟁을 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금 13장 전쟁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울왕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아들 요나단은 전력이 있는 셈이죠. 과거가 있는 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봤자 아버지가 반대할 거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조금 더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울도 아버지잖아요.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나에게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전쟁터에 적진에 들어간다고 해요. 딱 둘이서. 몇만 명이 있는 적진에 그걸 찬성할 아빠가 있겠습니까? 그거 죽으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기울어지면 우리 쪽이 막 너무 사기가 막 다 떨어지고 다 폐색해지고 도망다니고 이러면 맨 마지막에 최후의 선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뭐 삼국시대 이야기 보면 화랑 관창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어린아이가 기세가 떨어지는 군대 앞에 나가서 적진에 들어가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겁니다. 죽는 거죠. 그럼 그 죽는 모습을 보면 이쪽에 있던 군인들이 저렇게 젊은 저렇게 어린 아이가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걸 우리가 이렇게 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그래서 막 피가 끓어올라요. 그래서 기세가 약해졌던 그런 군인들이 막 기세가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전쟁을 할 때에 다 20대 초반 애들을 보내는 이유가 있어요. 30대가 넘어가면 앞으로 전진 그러면 미쳤니 니나 가라 그러고 자기는 안 갑니다. 근데 20대 초반 애들은 죽더라도 나라 민족을 위해서 죽자 그러고 앞으로 내보내면 나간다고요. 사실은 젊은 아이들 그리고 소수 인원이 앞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다가 장렬하게 전사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줘야 그래야 지금 전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요나단이 지금 일당 몇만씩 된 이런 상황에서 블레셋으로 넘어가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버지 사울이 찬성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버지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이 일을 계획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하튼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 처음 단계입니다. 요나단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어떤 계획을 했는가가 나옵니다. 요나단은 호를 단신으로 죽음을 각오하고 블레셋 진영으로 건너가서 전쟁을 벌이기로 생각합니다. 이게 처음 출발하는 장면. 자, 그러면 그 뒤에 본문을 보시면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진영은 어떠했는지, 이스라엘 진영에 대한 설명이 다시 나와요. 이스라엘 진영을 보시면 2절에 보면 사울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울이 기브아 면들의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3절을 보세요.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이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루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여기 보면 이스라엘 지역에 누가 있었는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사울왕, 두 번째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600명, 세 번째 제사장 노릇하고 있었던 아히야가 등장합니다. 이 참 묘한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나온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이 진영을 가지고는 도무지 전쟁을 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왕이 지금 왕의 역할을 하고 있는가? 잘 못하고 있잖아요. 남아있는 군인들은 고작 600명이 다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에봇을 입고 제사장 노릇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히야죠. 아히야가 누구예요? 하나님께 심판받았던 엘리 증손자입니다. 여러분, 조상이 죄를 지었다고 해서 후손이 반드시 심판을 받느냐? 꼭 그건 아니에요. 엘리 증손자라고 하더라도 엘리와는 다른 길을 얼마든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장면을 보면 참 묘하잖아요.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고 떠나가 버렸고 심판받은 엘리의 후손이 사울과 함께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장면을 놓고 보면 야 이거 딱 망하기 십상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진영이 전쟁에 대해서 야 이거 반드시 승리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없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블레셋 진영이 어떠한지에 대한 설명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진영에 대한 설명이 사실 오늘 본문에서 어찌 보면 현실적으로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몇 명이나 모였는지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참 묘한 기록이 나오는데 4절을 보세요.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다. 하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 이름은 세네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요나단이 이렇게 있으면 요나단은 밑쪽에 있어요. 지형적으로 보면 아래쪽에 있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지형적으로 위쪽에 있어요. 위쪽에 있는데 이 사이가 계곡이 있는 거예요. 골짜기가 파여져 있습니다. 계곡과 골짜기가 파여져 있는데 아래쪽에 이스라엘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 아래쪽에서 보면 큰 험한 바위가 하나 이렇게 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 진영 쪽에도 골짜기 위쪽에도 큰 바위가 험한 바위가 하나 딱 버티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진영이 어떻게 갖춰져 있는지를 이렇게 놓고 보면 블레셋 사람들은 천의 요새에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을 할 때 제일 불리한 지형이 무엇입니까? 아래에서 위로 공격하는 건 제일 불리한 거예요. 제일 수비하기 좋은 것, 제일 방어하기 제일 좋은 곳이 어디겠어요? 요새가 쫙 갖춰져 있고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이 방어를 하면 그보다 더 좋은 자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어떠하냐? 블레셋은 숫자도 많죠. 무기도 좋죠. 요새도 잘 갖춰져 있어요. 천혜의 요새에 자리를 딱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요나단이 아나요 모르나요? 압니다. 쳐다보니까 숫자는 저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무기는 저게 훨씬 더 좋아요. 나는 달랑 두 명이에요. 더군다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블레셋 군대로 넘어가려고 하면 평지에서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바위를 넘어서서 골짜기를 건너서 언덕을 위를 쳐다보면서 언덕을 기어 올라가서 거기에 있는 또 다른 바위를 넘어가야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그렇게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블레셋 군대로 들어갈 동안 블레셋 사람들은 쳐다보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 올라와 올라와 이러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요나단이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리지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바보 천치가 아닙니다. IQ가 두 자리라서 판단력이 떨어져가지고 그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요나단이 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요소가 그 다음에 나오죠. 여러분 이 두 바위를 보면 이름이 있어요. 이름이. 여러분 보시면 사실 끝에 보면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 또 다른 바위 이름은 세네. 저도 이거 익숙하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바위가 이름이 있는데 하나는 보세스, 하나는 세네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 관악구에 관악산이 있잖아요. 관악산에 가면 유명한 바위가 있나요? 혹시 관악산에 있는 바위 이름 아시는 분? 설악산에 흔들바위인가 흔들바위 말고 다른 이름이 있나요? 여러분, 우리 이거 굉장히 흔치 않은 장면입니다. 왜 바위에 이름이 있을까요? 바위에 이름이 있는 그런 바위가 도대체 대한민국 몇 개나 될까? 거의 없어요. 그럼 왜 이 바위는 이름이 있을까? 지금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하러 넘어갈 때 이때에 처음부터 이름이 있었을까? 아닐 겁니다. 원래는 이름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 이 장소에서 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전쟁 결과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바위들을 향해서 이름을 붙여주었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직 다 보진 않았지만 요나단이 이 바위를 기어 올라가서 블레셋 군대에 들어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승리합니다. 말도 안 되는 결과가 이제 벌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에벤에셀이라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도우셔서 우리가 패배할 수밖에 없었지만 우리가 승리하게 되었다고 돌을 쌓아놓고 이름을 붙여준 것처럼 그곳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의 요새로 역할했던 그 바위들에 대해서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은 상황은 어렵지만 현실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성도가 참 믿음으로 행동했을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고 승리하게 하셨다. 그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에 나중에 이름을 특정적으로 붙여준 거죠. 어떤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굳이 이름을 붙일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돌 하나, 돌 둘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만인데. 그래서 이 이름이 있다는 것 자체가 참 귀한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줍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절부터 5절까지는 사실 14장이 출발하는 그 내용만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설명한 것처럼 맨 앞에 1절에서는 요나단이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졌는지, 2절과 3절에서는 이스라엘은 어떤 진영이었는지, 4절과 5절에서는 그러면 현실은 어떠했는지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두어 가지를 다시 정리해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나단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과 계획을 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믿음의 생각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요나단 한 사람만 믿음의 생각, 믿음의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구원자는, 메시아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되는가? 세상 사람들이 혹은 성도들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 때 그것과는 다른 종류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믿음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성도들도 상황, 현실, 처지에 토대를 두고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생각을 가질 때에 그게 아니라 아무리 바위가 높아도, 아무리 상대가 숫자가 많고 무기가 출중해도 내가 믿음으로 그들에게 나가서 싸울 것이다.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이 생각과 계획을 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귀한 은혜를 받은 것이죠. 그리고 이런 생각과 계획을 가져야 구원자, 메시아, 직분자로서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황과 현실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대는 숫자도 많고 무기도 좋고 그리고 내가 그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나를 다 드러내놓고 그 바위를 기어 올라가야 하는, 참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놓고 보면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아 나는 죽었구나 이렇게 보이는 현실과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과 현실을 이기는 그런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꼭 그런 생각, 계획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다운 생각, 직분자다운 계획, 그리고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믿음 안에서 계획을 잡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기름 부음 받은 왕이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주변에 600명이나 남아있었지만 그렇게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들 요나단은 사울과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다른 생각, 다른 계획, 다른 행동,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일을 경험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사울왕이 걸어갔던 길이 아니라 아들 요나단이 걸어갔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품도록 우리를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음 받았던 사울은 두려워하며 전쟁터에 나서지 못하지만, 또 불신앙의 길을 선택했지만, 똑같은 혈통이고 똑같은 것을 먹고 마시고 똑같은 곳에서 생활했던 아들 요나단은 전혀 다른 생각과 전혀 다른 계획을 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봅니다. 주님,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상황을 만나지만 그러나 다 똑같은 선택과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들, 요나단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되게 알려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여 자꾸만 상황과 현실에 함몰되고 그런 것들만 바라보고 그런 것들로 인하여 두려움에 빠질 때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강한 손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굳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